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발사체를 쏜 것이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비아리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에 앞서 북한의 발사체가 달갑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던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단거리 시험 발사는 신뢰 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좋아하든 아니든 우리는 미사일의 세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이달 들어 다섯 번째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뒤로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었던 것이라면서 진실을 말하자면 나 역시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참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된 형태로 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마저도 돈 낭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히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4일 동해상에 발사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이고 세상에 없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장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전하면서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 부분의 노동계급은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람없는 공격전을 벌여 적대 세력들의 과중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우려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 공식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미 국무부는 공식 논평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통해 실망과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같은 날 두 차례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에서 무역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 직전 어젯밤 중국이 우리 고위 무역 당국자들에게 전화해 와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매우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오늘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통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언급한 주말의 통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미국이 관세를 강행하겠다면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고율 관세와 보복 관세 계획을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자간 무역 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레츠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을 위해 일본과 오랫동안 협상해왔다고 밝히고 농업과 전자상거래, 그 밖에 많은 분야에 관련된 원칙들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크게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달갑지 않지만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말하고 미한 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시험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한 이령호 북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제재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북한 측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24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달갑지 않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우려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유는 단거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힌 아베 총리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단거리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논의한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며 그건 김 위원장이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그는 단거리를 시험했고 이는 평범한 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시험한다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의 전쟁연습, 즉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화가 났던 것이라며 자신도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미 행정부 관리들에게 만약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면서도 자신은 훈련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합군사훈련이 수정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밝힌 뒤 옆에 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볼튼 보좌관은 매우 많이 수정됐다며 호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겐 국가로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흥 국가로 놓고 볼 때 북한의 잠재력은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다른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결국 그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발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사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24일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 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전날 시험 발사에서 380km를 비행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97km,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이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이 같은 수치는 정상적인 탄도의 궤적이라며 이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방사포의 사거리는 200km 이하라며 24일 발사한 방사포는 3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만큼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장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400km까지 간다라는 거는 이제 방사포를 엄청 크게 확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우리 이렇게 방사포를 낮게 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거리 400km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초대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 자체로.
장 교수는 사거리 400km면 한국 타격용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한국을 향해 쏠 경우 각기 특성이 다른 만큼 요격이 어려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사포는 외형상으론 최근 잇따라 발사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점 고도와 사거리 등의 차이가 있고 구경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발사체라고 이야기하죠. 날아가는 그 미사일같이 생긴 발사탄. 탄의 모습은 좀 유사해요. 사실 두 개 다 비슷한데 얼핏 보기에 이제 생김새는 비슷한데 직경이 좀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굵기가. 그래서 북한이 지난 두 번에 쏜 것은 그냥 대구경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초대형이라고 초절에 붙인 게 아닌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구경이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더 굵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교수는 실제 발사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이 다른 걸 알 수 있다며 지난번에 6개의 관이었지만 이번엔 4개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방사포는 원래 지역 제압용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목표물을 제압하는 용도였지만 이젠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포는 군단, 사단 이런 쪽에서 직접 자기 앞에 있는 적에게 대량의 값싼 그 무기들을 대량으로 발사해가지고 지역을 제압하는 목표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그 대신에 탄두 중량이 좀 작아요. 방사포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속도도 약간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사포가 요즘에 계속해서 개량이 돼가지고 옛날에 못했던 유도도 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직경이 좀 커지니까 위력도 커졌단 말이에요. 탄두 중량도. 그러니까 미사일 쪽하고 경계가 많이 흐트러진다고요. 요즘 그런 추세예요.
북한이 최근 잇따른 시험 발사로 공개한 신형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입니다. KN-23은 사거리 약 690km에 고도는 최대 60km며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개량해 만든 미사일로 요격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 약 400km, 고도 48km로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과 모양이 유사합니다. 무한궤도 형태의 발사 차량과 사각형 발사관 두 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두 발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 250km에 고도 30km, 중국의 WS-2 다연장 로켓과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WS-2 계열로 특히 D형이 400에서 450km 비행이 가능하다며 중국의 WS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역설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이 같은 잇따른 무기체계 시험 발사는 미국이 만든 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노선을 지키겠다는 당당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안보유를 불식시키고 이러한 어떤 대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상적 통치 행위로 봐야 되겠죠, 사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하노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통치력의 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할까요? 통치력에 대한 어떤 삐걱거림 이런 것들을 다 잡고 내부적으로 할 것은 다 하면서 북미 간의 협상도 나간다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것은 대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메시지, 어떤 의도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24일 시험 발사는 이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로 올해 들어서만 아홉 번째 발사에 해당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리 영호 북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제재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바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 측 대화 상대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밝힌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면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21일 공개된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희망적이지만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북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비핵화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을 비난하면서 사실상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됐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3일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담화에서 폼페오 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로 묘사하면서 그가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 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에 대해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조미 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회방꾼이라고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리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폼페오 장관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시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수차례 폼페오 장관을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에는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3월 14일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반대해 회담에서 제재 해제가 무산됐다며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강도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4월 18일에는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해 언급하며 폼페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폼페오가 아닌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를 바란다는 말로 폼페오 장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앞으로도 자신이 대북 협상을 계속 이끌 것임을 밝혔습니다.
Nothing's changed. We're continuing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will continue to lead.
북한은 이어 6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오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제재가 조미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듯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이 대일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튿날에는 다시 권정근 국장이 담화문을 통해 또다시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대로 된 협상 자세를 갖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폼페오 장관이 계속 협상팀을 이끌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team. Secretary of State Pompeo will pick it.
이번에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 명의로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을 다시 강하게 비난한 것은 심각한 불신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도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한 군사훈련이 끝났지만 북한은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신호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23일 미북 실무협상 대신 미국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오도하고 또다시 제재 타령을 하고 있다며 그를 미북 협상 앞길에 회방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1시간가량 만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미 간의 그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잘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을 공전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해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deal with Trump, President Trump. They don't want to deal with.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북한의 실무 협상 약속 위반을 비판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re there different groups in North Korea that are in favor of them and other groups?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애태우기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결국 지금 실무협상 할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그렇게 북한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아마 있겠지요.
그러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9월 중에는 미북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데다 제재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워낙 나빠 협상을 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설사 미북 실무협상이 열려도 전망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변한 게 없습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평양생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계산법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미국은 포괄적인 합의, 즉 빅딜을 원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o what we're looking for, what President Trump called the big deal, when he met with Kim.
북한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2월 말 하노이에서 영변핵을 포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의 핵심 대북 제재를 풀라고 요구한 이래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변화를 시사한 바 없습니다. 미북 실무협상 전망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심상치 않았던 미국-중국 관계는 현재 무역전쟁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홍콩과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했습니다. 이어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가능하면 수개월 내에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북한도 새로운 정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군수뇌부를 중국에 보내 북중 군사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16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마오와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인과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을 만났습니다.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이 자리에서 조중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중국에게 제재 완화 등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 구체적으로는 제재 완화로 가달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미사일도 발사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 이런 요청을 김수일이가 중국의 군사 당국에게 요청하지 않았는가.
또 북한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에도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박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20일 테헤란을 방문해 알리 라리자니 이란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의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은 15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외무성 고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과 최선희 제1부상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북방 삼각관계를 주도하던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결속을 다지는 반면 한국, 일본, 미국 등 남방 삼각관계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22일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면서 한국에 대해 방위비를 많이 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새로운 길을 자주 언급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지난 6일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새로운 길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평양은 신냉전 체제로 변하는 국제적 흐름을 타고 핵보유국과 제재 와해를 달성하려 한다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핵 역량은 보유하면서 그다음에 제재는 모두 풀고 그렇게 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혀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김정은의 속내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존 볼튼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No, I think China has said for many years they don't want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because they believe it would cause.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핵을 갖는 것보다 비핵화를 하는 것이 훨씬 득이라는 겁니다. 비핵화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안보는 물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주 여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올해 두 번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인사개편이 단행된다면 북한은 실무협상보다 고위급 회담 개최를 먼저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앞으로 방향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할 좋은 기회라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는 그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또 그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그 발산한다가 있는데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최고인민회의를 보면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에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하거나 조직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 인사 이동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북한의 대남, 대미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 촉각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이 4개월 만에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대내외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과 법률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조직을 인사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올 상반기에 개최했을 때 예산도 헌법까지 개정했고 인사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앞두고 협상 책임자급 자리 변동을 통해 내부 정리를 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원입니다.
이번에 뭐 인사 개편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그 조평통 서기 뭐 위원장이나 그 리용호가 그만두고 최선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나.
조 의원은 이어 인사 조치가 단행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을 바로 열기보다는 상견례식의 미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개최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세를 미뤄볼 때 이 또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인사 교체가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고위급 회담을 먼저 하고 하지 않겠나 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그 폼페이오 대해서 비난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과연 만들어졌는지.
또한 내년에 종료하는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개혁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 날짜가 한일 강제합병일인 8월 29일인 만큼 북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최근 대외 정세를 감안해 북한이 일본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속히 북미 간 협상에 나오도록.
아울러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 간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미북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며 상호 이견이 있으면 대화 자리에 나와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유니세프와 앞으로 북한 영유아, 임산부의 기본적인 보건 역량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사무총장과 면담한 김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정치 상황과 분리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니세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보건, 영양 지원 사업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통일부와 유니세프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호 사무총장 역시 통일부와 이어져온 협력 관계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원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등 남아있는 미한 두 나라의 현안에 따라 더 큰 긴장 상태가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실망감 표출은 안보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disappointment was in part with South Korea not recognizing that it's difficult to defend Sou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실망감은 한국이 일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자체보다는
한국이 안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결정이 동맹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은 방위 부분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잘라내버린 한국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자칫 국가안보보다 국내 정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준다는 인상을 미국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is going to give som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e idea that perhaps South Korea
한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하는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로 인해 미한 동맹에 더 많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이번 결정이 결부된다면 동맹 관계에 더 큰 긴장 상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if it doesn't get that funding, you know, may look at South Korea because of this decision on the JSOMIA.
만약 미국이 원하는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할 경우 이번 지소미아 결정과 맞물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력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는 동맹의 중요성을 확고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촉발될 불협화음이 이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동맹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결정이 다른 사안들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ill this cause President Trump to escalate his pressure on South Korea and threaten?
닉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등을 문제 삼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부분들의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부정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닉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협정 체결 당시 미국이 중개인 역할을 한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이후 취한 행동들은 일본만이 아닌 미국에 맞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what kind of price is South Korea going to pay? What kind of price might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한국 정부가 어떤 값을 지불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비용을 얻어낼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우려했습니다.
I think Moon is providing President Trump with a rationale to follow his instinct.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미군 배치의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유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이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직감을 따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이는 동맹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오랜 기간 미한일 동맹을 깨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 정부를 크게 웃게 했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한일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보수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미국과 일본이 아마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 would agree that this is probably going to caus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and Japan to both of which you know have conservative leaderships to kind of move forward.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한국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며 한국이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 아니면 당분간 미국과 일본을 멀리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근본 원인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관계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남북 관계도 멈추게 됐고 이는 북한 문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좁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관계 그리고 미북 관계가 모두 퍼즐의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다시 미국으로 향할지 등은 아무도 모르며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3명이 떠났다며 현재 3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대북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노동 허가증과 비자, 영주권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결의 조항에 영향을 받는 북한 국적자는 단 6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397호 채택 후 12개월 동안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스위스를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 8항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시키도록 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행 보고서에서 이 조항에 대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결의 1718호를 비롯한 이후 결의에 포함된 약속들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와 한국, 러시아가 올해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의 70%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이 올해 초 긴급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했지만 모금액은 16.7%에 그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3일 갱신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올해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16.7%인 2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가 600만 달러, 한국 45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를 제공해 전체의 72.4%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은 목표액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모금액 435만 달러를 더하면 모두 2,440만 달러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모두 9개 나라로 세 나라 외에 스웨덴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가 동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유엔 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했지만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영양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450만 달러만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중국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엔의 통계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9개국의 대북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 지원은 총 1,744만 달러로 전체 87%에 달했습니다. 이어 식량 안보 121만 달러, 식수와 위생 62만 달러, 보건 1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은 올해 초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부족분 136만 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했지만 목표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북한 정권이 약속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와 식량 상황 분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게 지원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2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현장 방문 조사를 북한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42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해 다음 달에 열리는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금까지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 실종 사건은 총 27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여성이 관련된 사건이 42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답변만 보내오는 등 실무그룹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위해 2015년 5월에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에 다시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준수해 호의적으로 반응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강제 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고서들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지난 한 해 동안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납북된 16명과 1960년대와 1970년대 바다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끌려간 어부 17명, 북한 주민 3명, 탈북민 2명 등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철 기자와 함께 강제 실종 실무그룹의 활동과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제 실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돼서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가 개입된 실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의 피해자들은 불법적으로 납치돼 구금되고 신문 중 고문을 당하며 궁극적으로 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 실종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실무그룹은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서 심사한 뒤에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하면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그 문제가 의혹이 제기된 나라에다가 보내주고 중간에서 정보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당국 정부에다가 이 문제를 해명을 하라. 아니면 이 문제를가 강제실종이 아니란 거를 반증을 하는 증거를 내놔라. 라는 요구 절차를 이제 요구하는 과정이 되고요.
하지만 실무그룹이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한국 국민들인데요. 크게 한국전쟁 중 납북된 사람, 즉 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사람인 전후 납북자로 구분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에 정치인과 학자, 종교인, 예술인, 기술자 등을 강제 납치해 지금까지도 억류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 전시 납북자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한국 국민들을 납치했습니다. 이런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516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약 90%는 어선에서 붙잡힌 뒤 강제 실종된 어부들이고요. 이 밖에 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과 군인, 해안경비대원, 청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이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은 물론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북한이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한국 국민들과 탈북민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도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에 희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북한 보위부 또는 안전부 사람들이 와서 한 집을 덮쳐서 데려간다,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 경우도 모두 강제 실종 납치 문제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대표는 탈북민들을 통해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실무그룹에 보고된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사건은 모두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실무그룹에 보고된 사건은 총 275건입니다. 제일 먼저 실무그룹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였는데요. 2010년에 실무그룹에 한국 납북자 중 처음으로 아버지 사건을 접수했고 이후 지금까지 진정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의 아리엘 둘리츠키 위원은 2017년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접수되는 강제 실종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시 납북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납치 사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실무그룹에 접수된 전체 275건 가운데 한국전쟁 시작된 1950년 발생한 사건이 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00년대가 50건, 1970년대가 48건, 1960년대가 40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북한 당국은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황인철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2012년도에 북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제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A 스타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과 국군 포로는 물론 납북 어부와 북송 제1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의 활동과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부유층이 늘고 식사량이 개선되면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평양의 당뇨병 발병률이 지방보다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70개 나라 230개 기관이 가입해 있는 국제당뇨연맹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당뇨병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에 20세 이상 성인의 당뇨 발생률이 4.4%였지만 2017년엔 4.7%로 늘어 약 84만 2천 명의 당뇨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당뇨병 의학과학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당뇨연맹 대표단에 따르면 북한의 당뇨 환자는 지난해 4.82%로 전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고려대 김신곤 교수는 한국과학지 동아사이언스에 신봉철 조선병원협회 당뇨병 위원장이 새 자료를 발표하며 북한의 당뇨병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더 있는 평양 등 도시 인구의 당뇨병 발생률이 74%를 기록해 27%를 보인 농촌보다 발생률이 훨씬 높았다며 평양은 20살 이상 성인 가운데 당뇨병 환자가 9%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부유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란 별명처럼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소속으로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했던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23일 VOA에 평양과 지방의 현격한 당뇨병 발병률 차이는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ny surprise. I think people realize that the people that get to live in Pyongyang are somewhat privileged.
평양 시민들이 특권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로 식량과 다른 것들에 대한 접근이 지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식이 비만을 유발해 췌장에 무리를 주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병에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한 조남한 국제당뇨연맹 회장은 한국 매체들에 암은 완치가 될 수 있지만 당뇨병은 완치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불치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7억 7천만 명에 달하고 거의 6초마다 한 명씩 당뇨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박기범 국장은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Blood vessel diseases actually increases your risk of heart disease. You can develop vascular problems in your leg.
당뇨로 인한 혈관 질환으로 심장병 위험이 증가하고 다리에 혈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신경 장애로 시력을 잃는 등 모든 종류의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분 섭취 조절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당뇨병으로 인한 심장질환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11년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전하며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당뇨병 치료는 예방에만 집중할 정도로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려대 김신곤 교수는
북한이 30년 전 개발된 치료제를 사용할 정도로 치료 약제와 검사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당뇨연맹은 오는 12월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총회에 북한 의료진 50명을 초청해 교류와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남한 국제당뇨연맹 회장은 전 세계 170개 나라에서 17,000명의 전문가들이 행사에 참석한다며 북한의 남북협력 당뇨병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최근 악화되면서 북한 의료진들의 참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2인용 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89년 8월 26일 프랑스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밝힌 인권선언이 발표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와 귀족이 주요 관직을 독차지했고 이들에게는 세금 또한 면제가 됐습니다. 반면 시민과 농민, 도시 노동자로 이루어진 제3신분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789년 6월 제3신분의 사람들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는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국민회의의 프랑스 인권선언의 발표로 이어집니다. 미국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의 군인인 라파예트가 초안을 쓴 이 인권선언은 근대 시민사회를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1978년 8월 26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인 알비노 루치아니 추기경이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는 새 교황의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치아니는 23살 때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929년 루치아니는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이 됩니다. 그리고 1978년 8월 26일 루치아니는 교황청 특유의 선거 방식을 통해서 제263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루치아니 추기경은 선임 교황들의 훌륭한 점을 본받겠다는 의미에서 전임 교황인 교황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23세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요한 바오로 1세로 짓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화려하고 장엄했던 교황 대관식을 거부했습니다. 즉위와 함께 온화한 이미지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의 존경을 받은 교황 바오로 1세는 하지만 선출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